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Eyes of God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 동안 가졌던 모든 복잡한 생각들, 우리의 앞날의 계획들, 우리의 근심거리들 다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건강하게 성장이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봄철이 되니까 이곳 인디애나 지역에도 옥수수 또 콩밭을 경영하는 분들이 큰 대형 콤바인으로 크레인으로 밭을 또 경작해서 이제 파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식 심는 것도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은 후에 경작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씨를 파종하고 면목을 심는 것 잠깐 몇 시간 하루 정도는 되지만은 그 나무를 잘 기르고 또 과실이 잘 성장하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세워주는 땅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농부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실을 채소를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수고하는 농부의 그 마음도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무더위 벌레들과 새떼가 달려들어 가을에 수고의 대가를 다 거두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자녀들을 낳는 것도 어렵지만 기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계기가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서 조국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타락하고 악이 득세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한 가정의 부모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정에서 구별되게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 나의 기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시대 마지막 때 엘리라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실제로 역사적인 그 사실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었지만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이 어린 사무엘과 대조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 생활, 신앙 교육이 어느 기준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정 생활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더욱더 은총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료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몰락하게 됐나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당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세습 해가지고 논란이 많지만은 구약에서는 세습이 당연시 됐었습니다. 엘리도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대제사장직을 받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일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도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겠다 그런 은근한 기대를 하실지 모릅니다. 당시 제사장 일에 했던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하고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화해하는 그런 제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후반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로 뜻하셨습니다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 원인을 12절 보면 행실이 나빴다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도록 했을까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한국 성경을 보면은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원인과 결론을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for they did not know the Lord.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를 worthless man. 아무런 관심을 둘 그런 가치를 다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성경 보면은 이 구절을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여호와를 무시했다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 신약성경에서는 기노스코, 친밀함을 간다. 또 히브리 말로는 야다 말입니다. 한국어 좀 비슷하지, 야다. 안다는 것이죠. 신상정보, 그분의 배경과 가정, 특징에 대한 지식적인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고, 성품과 내면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가까워지고 확신한다. 그런 뜻이 안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제사장 집에서 잘 자라오면서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한국에, 미국에 또 교회에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목회자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좀 과장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신앙은 지식적인 것뿐이었지 아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성전에서 자라났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중적인 것이지요.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해오는 이들의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먼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고기를 먼저 삶은 후에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가슴과 뒷다리는 나중에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인들 시켜서 고기를 삶고 나서 살 갈고리를 대가지고 찔려서 걸려드는 맛있고 큰 고기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고기를 다 가져갔어요. 이것은 말씀과 위배해두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지는 제물의 기름은 모두 다 번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됐어요. 그렇게 한 후에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가져갔어요. 구워먹는 고기가 삶은 고기보다도 더 맛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고기 제물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제사를 가지고 이들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2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성소에 섬기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하는 죄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런 의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영국의 단편 작가로 알려진 스티븐슨이 쓴 작품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동네 사람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았던 지킬 박사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고아들을 잘 돌봤어요. 과부를 보호해 줬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자비의 사랑의 궁일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킬 박사를 보면서 인간 이상의 어떤 특별한 존재력이며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고민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 온 동네를 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흉악범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약탈을 삼는 그런 온 동네를 공포 속에 만드는 자였습니다. 너무도 고민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경찰을 도와 그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마침내 잡게 되었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한복판에 보안관 사무실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드디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하이드의 가면을 벗겨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존경과 인기를 다 받았던 지킬 박사였기 때문이에요. 이 단편 소설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는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양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이기적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라도 올려서라는 그런 악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소설 통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양면성은 늘 존재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과 사단의 올무에 갇혔던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도 이중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곤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헌신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은 하지만은 그 일은 결국 내 욕심, 내 자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주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은 절대로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는 영적 유익과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생활하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의 실패예요. 오늘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두뇌 회전이 빨아가지고 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일꾼이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을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실패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신실한 선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유대인들 같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참된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고 교회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금으로 프린트한 보증서가 있어. 이것은 최상급의 뭐 SSS인가요? 네? 아무튼 가장 좋은 최제품의 다이아몬드라는 보증서가 있는데 상자 안에는 보증서만 있고 진품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진짜 다이아몬드지 보증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박스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된다 해도 막상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아름다운 외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내면의 실제가 없는 한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중생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가는 중생의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능력과 욕심대로 살았다는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기질이 죄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멸치하게 해요.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참된 회개를 체험한 중생한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그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뭐 주님을 위해서 영광해서 봉사하고 일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중요하지 먼저. 성령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죄 용서함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참된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제물을 그들이 가로챕니다. 17절 보면 하나님 보시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함이었다라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제사를 앞장서서 타락시킨 장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헌금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하는 원인은 언제나 예배의 타락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입니다.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 감정에 맞아야만 좋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기도, 예물을 정성을 다해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어려움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일찍부터 11조 생활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주지 않게 되면은 세상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받아도 받은 복과 은혜가 다 무효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장소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에서 너무도 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이 성을 칠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리고 성의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일부러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야 될 것은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은 내가 구별돼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받쳐지게 돼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 주일날의 첫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한 달의 주님 은혜가 이들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때에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 잠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도 2019년 새해 첫 시간을, 첫날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한 해를 시작할 때 올려드렸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량자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홈리와 비누하스의 망령들 행실 뒤에는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불순종에 죄가 숨어 있었어요. 못한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책임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을 승계받는 두 아들들에게 큰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네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아무개 사람으로부터 계속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백성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처럼 무마하고 그냥 감싸는 것처럼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녀가 가져갔어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르쳐야 할 것을 방관한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한 거예요.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가장 좋은 것, 첫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하셨어요. 매를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로 잡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꼭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망가지지 않고 지옥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매를 통해서 했습니다. 육체의 곤고와 어려움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부모의 책임,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하고 싶은 것 하라고 돈 필요한 것 다 대주는 것, 성경적인 양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는 길이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한 영적 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성공적인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미국의 큰 뉴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미국에 세워진 여러 아이빌리그 뭐 명문대학, 그 대학을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금액을 들여서 그렇게 불법으로 위조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FBI가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뭐 연예인 또 유명 스포츠인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연루돼가지고 드러났다면서, 이것이 그냥 이번 사건이 아니라 미국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세상의 인기, 명예, 성공에 사다리 올라간다는 것,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자녀들이 알려줘야 돼요. 교회를 놀러오는 장소로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들을 오는 것이지 놀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부모가 늘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존경합니다. 인생의 지혜와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따라갈 때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의 바른 신앙이 있다면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교육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쓰셨는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한 맺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실 사무엘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상처투성입니다. 아버지가 첩을 들고 자녀들을 낳고 두 어머니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요즘에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말하지만 이 사무엘은 수저도 없었어요. 그냥 깡통이면 깡통. 놀라운 사실은 엘리의 아들들의 못된 행실이 사무엘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신앙 교육, 확실한 믿음, 기도가 뒷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불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말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에봇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일반 제사장의 겉옷은 그냥 세마포로 만든 하얀 작은 겉옷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의 법도 규례를 따르도록 반드시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준비되도록 뒤에서 계속 부단히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26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람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를 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라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바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의 신앙 교육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 조금 늦더라도, 뒤처져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그러면 자녀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세상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말로 뭐 좋은 걸 사줘가지고 달래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모들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무서운 것은 CCTV 카메라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눈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잘 예배드리는데 가정에서는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판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법,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법,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 이런 법을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훈련시키기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에 그 씨앗을 뿌린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 말로 달려도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서 일하시도록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곁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자녀들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은혜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확실한,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통해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미래의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